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89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아마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겁니다. 외우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시죠. 1절 위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자들은 1년에 세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베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절기가 되면은 장정들은 살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전국뿐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즉 주변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다 같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이 790m로서 굉장히 고지됩니다.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순례객들의 길은 광야길을 지나가야 되죠. 광야길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산들로 첩첩산중입니다. 높은 산, 낮은 산, 전부 다 민둥산이죠. 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그런 돌산입니다. 그 산을 사이사이 길로 지나가면서 올라갈 때 그곳은 때로는 강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또 맹수들도 이상하게 그곳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뼈가 시릴 정도로 춥습니다. 위험한 곳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객들이 그래서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바로 그 노래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인데 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앞에 지금 산들이 길을 막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 앞에 산들이, 장애물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눈을 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곳이 있기 때문이죠. 길을 갈 때도 바라보고 그리고 서 있을 때도 바라보고 잠깐 틈이 나면 또 바라보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예? 예, 스마트폰이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조금 익숙하지 않겠지만은 요즘 젊은이들, 요즘에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스마트폰을 주로 많이 들려다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들라 그러셨는데 요즘 사람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이 모습도 사실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까 해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이 행위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행위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자꾸만 고개를 숙여서 땅을 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셔야 합니다. 핸드폰을 보는 것, 스마트폰을 보면 거기에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많이 나와 있죠. 정보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북한의 핵 이야기도 나오고 미세먼지 이야기, 요즘에는 참 미세먼지가 많죠. 미세먼지 이야기도 나오고 또 유럽이 지금 폭염에 휩싸여 있다는 거, 불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 45.9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뜨거운 겁니다. 우리야 지금 시원하지만 그곳은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경제난, 정치면, 다양한 뉴스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변화무쌍한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을 보고 있으면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엄습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불안한 세상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고개를 들라 그럽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 그 말씀이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억울한 일이, 아픈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장애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정말 억울했던 사람이 있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 10명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리고 형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원래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은 20개를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때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 노예로 팔린 사람들은 말 타고 가지 않습니다. 손이 묶여서 끌려가죠. 끌려갈 때에 또 천천히 가면은 채찍에 맞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왕자처럼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지냈었는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글복걸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팔아넘길 때에 동생이 그렇게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걸 할 때 그 마음의 고통을 우리가 보지 아니하였도다. 형들이 나중에 그런 말을 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잘못했다고,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한 거 잘못했다고, 그리고 꿈 이야기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살려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지만은 형들은 아주 냉정하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처음에 한 며칠간 끌려가면서 채찍을 맞으며 끌려가면서 분노한 이 감정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틈만 나면은 탈출하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실패했겠죠. 그러다가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요셉이 결국은 다 포기합니다. 이대로 죽을 인생인가 보다. 무엇을 해야 좋을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평소에 보았던 것, 평소에 했던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에 딱 닥치면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이전에 내가 익숙했던 것, 보아왔던 것, 그걸 하게 되죠. 요셉이 보아왔던 게 무엇입니까? 요셉은 형들은 양을 치러 나갔을 때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장막에 있었습니다. 야곱의 장막에 있으면서 야곱이 이야기를 해주었죠. 내 아버지 이삭이 어떠했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떠했었고 하나님께서 내 할아버지를 어떻게 찾아오셨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서 가는 곳마다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늘 해주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말이 많습니다. 유대인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아버지들이야 근음항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유대인 아버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아버지들의 사명은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수해 주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맡은 자로 키우는 이것이 사명이죠. 야곱도 요셉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끌려갈 때 요셉이 다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아, 형들이 너를 팔아 넘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꿈을 주지 않았느냐? 형들이 와서 다 절을 하고 그리고 형들이 묶었던 곡식단이 그 곡식이 네가 묶었던 곡식단 앞에 와서 절하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에 요셉이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 것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요셉이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죠. 근데 노예로 팔려가고 난 바로 그 다음 말씀부터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보디발도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요셉이 말하는 것을 보았고 요셉이 행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이렇게 착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없어요. 다른 종들과는 구분되는, 구별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마음 가운데 분노심과 적개심과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노예로 팔려오면서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중에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있죠.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는 것이고 내가 너를 들어서 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집착해서 크게 빠져들어가 있으면은 헤어나오기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면은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들도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거기에 넣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눈을 들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도움이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참 도움이고 그 도움이 우리에게 힘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편 46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제가 조금 빠르죠? 시편 46편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내가 피해야 할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내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더 이상 내게 힘을 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어제도 뉴스가 나왔대요. 스스로 목숨을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피할 수 있는 장소이고 그분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큰 힘이 되시고 그분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될 것 같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알고 보면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금을 의지했던 왕이 있었죠.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전성기에 솔로몬이 했던 유명한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황금 방패를 만드는 겁니다. 큰 황금 방패 200개와 그리고 작은 황금 방패 300개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쇠를 가지고 방패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힌 것이 아니라 이따만한 금덩어리를 가지고 순수하게 금만 가지고 그 금을 쳐서 늘려가지고 황금 방패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황금 방패가 번쩍번쩍 빛이 나는 속에까지도 전체가 다 황금인 방패가 솔로몬 시대에 500개나 있었습니다. 그 한 개 가지고 싶죠. 금으로 입힌 것이 아니라 순 황금 방패 500개를 만들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면 너의 마음을 미혹하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네 마음을 떠나게 만들 것이니 왕이 되는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아내를 몇 명을 두었습니까? 무려 1,000명이라고 하는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때 왜 안 놀라시죠? 1,000명,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무려 1,000명을 두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을 만들 장소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솔로몬의 마음을 미혹시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병마, 이 말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왕으로 하여금. 그런데 솔로몬은 애굽에 가서 고가로 떼를 지어서 말들을 사왔습니다. 세 번째로 너를 위하여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랬죠. 만약에 이 은금을 쌓게 되면은 금과 은을 쌓게 되면은 네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너를 위하여서 그러니 금과 은을 많이 쌓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금과 은을 많이 쌓았습니다. 다윗도 많이 쌓았지만 다윗은 그 많은 금과 은들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죠. 솔로몬은 이 세 가지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를 다 어겼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두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죠. 근데 이 르호보암도 아버지에게서 신앙을 잘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상,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리고 심지어는 동성애자들까지도 허용을 했습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삭이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금방패 500개를 다 빼앗아 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자랑이었던 그의 의지였던 금방패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버린 것이죠. 한 개만 주시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어떤 것, 전혀 그것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를 하십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피곤해서 잘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거기에 틈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완벽한 그러한 철통방어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국방을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방 이제 여러 가지 기계 문물 그리고 미사일 이와 같은 탁월한 무기들을 가지고 지킨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지금 국방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강원도 삼척항에 북한 목선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는 3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떠다녔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았겠죠. 북한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그냥 활기를 치고 다녀도 전혀 알 수 없는 당신들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 북한에서 왔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봤습니다. 모자이크 처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영상 있는 그대로를 다 봤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북한에서 이렇게 목선이 내려와 있습니다.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왜 내려왔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경찰이 출동을 해서 북한 네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우리 경찰이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그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온 그 네 명의 사람은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뒷짐을 딱 쥐고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서울에 이모가 있는데 전화할 수 있도록 휴대폰 좀 빌려달라고. 자 여러분 우리의 안보 의식은요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웃 나라들과 이렇게 지내는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북한에 잘못 넘어가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 몇 분이 배 타고 있다가 잘못해서 북한에 넘어갔습니다. 그곳에 당당하게 서서 남한에서 왔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아마 잡혀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있는 것 같고 북한에는 좀 핵무기도 준비를 하고 있고 미사일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안보에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 하면은 악인들의 계획이 그대로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셔야만 그래야 이 민족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북한과 잘 지내기를 바라고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휴전선을 통하여서 복음이 올라가서 그곳에 무너져버린 1500여 교회들을 새로 세우는 꿈을 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편에 서 계신다라고 그랬죠.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어주신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멀리 있으면은 그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계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거든 고개를 돌려서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니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여섯 번이나 나오죠. 언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절감을 할 수 있냐 하면은 이런 뙤약빛과 같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많이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러한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로 다닐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 때는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표현을 하고 있죠. 그때 뼈저리게 우리가 아,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세 시기로 나누면은 아버지의 아들로 지내던 시기와 노예 생활을 하던 시기와 그리고 국무총리로 했던 시기 세 시기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네 번이 나옵니다. 이 네 번이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 하면은 아버지의 아들로 편하게 지내고 있을 때 나오지 않습니다. 국무총리로서 권한을 가지고 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나오냐 하면은 그가 노예로 팔려가 있을 때에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때 나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죠.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만 요셉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눈짓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보셨습니까? 요셉에게 자꾸만 눈짓하면서 동침하자고 그랬죠. 그런데 요셉이 거절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23절 말씀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가 정말로 어렵고 억울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손을 내어 밀어주시는 것을 그때 깊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저는 그 월요일 되면은 자전거를 탑니다. 그날도 장례가 11시에 있어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7시에 자전거를 타고 나갔습니다. 신천을 달리고 그 다음에 헐티제를 넘어서 청도 20km를 달려서 팔조릉을 넘어오는 그 코스를 제가 이제 가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제가 자전거 타고 가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복면을 쓰고 갑니다. 이게 모자를 쓰고 눈을 덮고요. 복면을 딱 쓰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중에 많습니다. 근데 저를 아무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신천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맞바람도 조금 불어오고 있고 힘들어서 오늘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힘들게 자전거를 저어서 가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두루미 같은 새 아십니까 혹시? 백조 같은 두루미. 목이 길고요. 날개를 펴면 한 1m 정도 됩니다. 그 다리가 길게 뻗어있는 이 두루미가 날아왔어요. 그 두루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두루미가 제가 있는 곳으로 날아왔어요. 그리고는 저랑 함께 날아갑니다. 저는 자전거를 달려가고 신천 그 천 위에는 얘가 날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개를 보면서 이렇게 새를 보면서 가고 있고 얘는 저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앞을 향해서 같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저보다 조금 빨리 날아갔습니다. 이 새가. 그래서 제가 힘껏 졌습니다. 힘껏 졌다가 보니까 아 별로 힘이 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힘이 들지 않게 시속 30km를 쉽게 넘어서 막 달려가고 있는 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가면 된다. 나와 함께 가면 된다. 제가 달려가면서 힘들지 않은, 그전에는 막 힘들었는데 힘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 함께 가면은 그러면은 되겠구나. 그러면은 힘들지 않겠구나. 힘든 일들도 쉽게 이겨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에게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면서 그 길 찬송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가시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까지 지키면서 때로 환난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2018년 9월 28일 인도네시아에서 7.5의 강진이 있었죠. 7.5의 지진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아파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지진이죠.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이 간증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부 술라웨시 팔루 공항에서 기독교인 조종사인 마펠라 이분이 거기에 착륙을 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 가운데 빨리 이륙을 해라. 빨리 이륙을 해라. 이 마펠라 조종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찬송을 많이 부르는 조종사입니다. 그래서 부기장이 이슬람인인데 이 이슬람인이 찬송과 CD 한 장 내라고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찬송을 많이 부르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들려왔죠. 빨리 이륙하라 이륙하라. 그래서 관제탑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빨리 이륙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안 됩니다. 좀 실랑이를 했습니다. 자꾸만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려왔고 마음이 불안해서 빨리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3분을 앞당겨서 이륙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륙하는 중에 기차가 막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지만은 무슨 일인지는 모르고 날아올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바로 그때 지진이 공항을 강타한 것이죠. 3분 늦게 출발했다면 이 비행기도 무사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공항 활주로가 종이축이 말리듯이 다 부서졌고 관제탑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속에 통신했던 그 사람은 거기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날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적으로 늘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